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재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실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지으신 만물에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을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질문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철학의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은 그런 사유의 주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단순하게 명료하게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다윗 왕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펴보시죠. 시편 8편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8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시편이 바로 이 8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광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바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대리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속 깊이 자리한 죄성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을 거슬려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지만은 그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있고 양심이 불에 타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거슬러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앉혀놓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버리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뜻이 영원하시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피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내용을 보면 다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뭐 한 나라의 역사를 왜 우리가 그렇게 보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전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나는 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을 내고 보면 배우면 좋았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보느라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의 종교지 나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어쩌면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국에 토속 종교도 많은데 무슨 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약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아, 이 구약에 그런 소중한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간신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대사, 현대사 그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 펼쳐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게 하신 바대로 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기적들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목격하며 경험했지만 그런 현장에서도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쳐요. 그게 세상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세상은 선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었고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세상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과 모세를 통한 율법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 자, 우리 잠깐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게 너희들은 다 심판이다 라고만 우리 자칫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죽을 자리에서 왜 죽을 자리에 있느냐?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은 엠마오로 향해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니 그런 걸 모릅니까 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기서 지금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거의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기록이었죠.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예언자는 사실은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완성인,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보면 결국은 처음부터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거기에 심판보다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것은 뭐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자기 자신에게 주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이 걷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자립하는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 그거를 사람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듯 자비와 긍휼과 공의,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뜻을, 하나님은 영원한 뜻은 완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해요. 갑자기 중간에 변경하거나 이거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도 있어요. 진보 기독교주의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레시브 크리스천 신학이라는 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랬던 하나님도 점점 진화되어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기독교에 접목시켜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어대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진화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출발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신 가운데, 영원하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 없고요. 신실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지켜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예수께서 이제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구약의 전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왔고 이제는 내가 또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신약과 그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의 복음하고 우리가 자꾸만 구분지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이렇게 끊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고 얘기를 나오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보는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목적대로 회복되도록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예,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포괄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또 이 땅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영원한 처소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또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보면 14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 3 포인트예요. 그죠?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이 세 가지 요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3 포인트를 얘기하고 뭐 주일학교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1, 2, 3 얘기하고 저도 이제 거의 하다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끔하게 정리해서가 아니라 뭐 제가 요즘엔 그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사람이 기억할 때 세 가지 세 그룹으로 뭉뚱그려서 기억하는 게 제일 기억에 오래 잘 남아요. 전화번호 몇 자리죠? 세 묶음으로 되어 있죠. 그게 외우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메모리 할 때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 두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 하나님이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거 따로 사신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다. 자, 그런데 이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했어요. 자, 요한이 잡힌 뒤에 좀 조용해진 다음에 좀 시간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잡힌 뒤에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보통 갈릴리 그러면은 조금 저 시골 구석에 예, 있는 조그마한 예, 저기 어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를 살펴보면은요, 그냥 변방에 어느 그냥 구석진 곳에 있었던 작은 어촌 마을이 아니었어요. 당시 갈릴리는 동과 서가 교차하는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민족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정복을 했을 때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도 그랬지만 그 북부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도 이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흥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그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하고 그들의 문화도 도입시키고 언어도 사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식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일을 경험한 곳이 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겠죠. 말도 여럿이 있었고 종교도 또 유대교 종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듯 여러 다양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요,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자꾸만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항상 문제가 많은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 된 나다나엘도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갈릴리가 무슨 그냥 별벌이라면 조그만 시골구석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종 발생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충돌도 있었고요. 세금 문제 가지고 막 폭동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요즘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또 갈릴리 지역에서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의 그 흔적이 많은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은 아이고 피가 뜨거운 사람들 뭐 이런 식이에요. 잘 다혈질이죠. 다혈질. 우리 한인의 피가 다혈질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갈릴리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갈릴리가 복잡하니까는 조금 시간을 받다가 나중에 좀 조용한데 어디 저쪽 좀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재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미루거나 앞당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믿지 못하면 자꾸만 거기 따라서 나도 자꾸만 재는 게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때가 차면 절대 지체하지 않으세요. 예.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말씀이 바로 때가 찼다 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선포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지체 없이 약속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아, 세상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먼 얘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에 많은 소유가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이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심하게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그러한 어떤 그 의심이 많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도 정확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나? 그런 질문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심을 꼭 믿고 의심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저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을 수밖에 없는, 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때죠? 메시아가 오시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은 조금 더 지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때가 차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때가 찼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스케일, 영원한 성품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하나님의 몸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나라는 어느 특정 지역에 세워지는 국가적인 형태를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나눠져 있죠, 다. 그죠? 각 나라들, 지역들, 바다와 땅의 경계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적 물리적인 나라를 뜻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리적이고 지역적이고 이 정체적인 그러한 국가가 하나님 나라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 나라는 정치와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기력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게 하죠.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거든요. 아니 뭐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죠? 뭔가 군사력이 동원이 되고 막 정치적으로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해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안에 있다.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뭔가 보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중에 임했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맞이해 우리가 살 때 그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우직하게 순종하고 살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영어 표현으로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예,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함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로 우리는 또한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경험하고 살게 되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삶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직접 물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물리적이라는 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전개되는 그 장소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천국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천국이 뭐 따로 있나? 내 마음이 천국이지? 아니요. 그거는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천국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 지가 복음이 막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진짜 천국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의 그 축복을 그걸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 그냥 바꿔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 나라의 꽉 찬 경험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꽉 찬 경험은 장래에 있을 것이에요. Not yet.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을 사는 일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장래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한 경험도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천년 왕국을 경험할 거를 믿으세요? 그거 잘 개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꽉 찬 경험을 또 우리는 하면서 영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앞으로의 삶이 전개되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길어봤자 몇 년을 살아 이 땅에서? 120년 사나요? 아니 120년이라 200년 산다고 해도 너무도 정말 너무도 먼지만한 그런 순간일 뿐이에요. 그 우리가 아 그래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거나 그 나라를 기대하거나 그 나라의 살기를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고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그런 진리에 따라 그 진리를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때가 찼고 그렇다면 나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아시죠? 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좀 어쩌면은 이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걸 놓치면은 근데 너무도 많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오해,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 이것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7장 쪽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법 자기가 법이 된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 법이 아니라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내가 로우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불법. 그게 불법자예요.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은 살지 않았느냐?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가 만든 회개관을 가지고 불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거기에 너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요. 인생 주인 자리를 당연한 주인에게 돌려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물론 누가 인생 주인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하면서 이거 저기 황제 것은 황제에게,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 주인 자리를 당연히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사람 사는 모든 일을 돌려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돌려드린다는 그 말이 뭔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님들 이제 다니시다가 간혹 어떤 스토어라든지 아파트 단지 그 전면에 커다랗게 이 붙여놓은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은 거에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셨어요? Under New Management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새 경영 뭐 경영진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간 Under New Management라고 써놓은 거 이제 걸어놓은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달라졌고 새로우니까 한번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가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니까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저 약간 그냥 수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떡하니 New Management라고 붙여놨으면 어때요? 많이 와닿으세요? 야, 정말 New Management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거 뭐야? 신뢰가 안 가? 그렇죠. 대부분 신뢰가 안 가죠. 네. 자,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New Management예요. 새로운 경영이에요. 새로운 소유주예요. 새로운 운영 방식이에요. 새로운 운영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으로, 새로운 매니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매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뉴 매니지먼트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따라서 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냥 몇 가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죄, 그냥 죄였어요. 그렇게 그냥 토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기 쉽습니다. 그것도 회개한 부분이지만 그런 회개는 완전히 뉴 매니지먼트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내가 합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다 불법이에요. 그냥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 법을 가지고 움직이고 운영하고 매니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다스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혜로, 질서와 진리와 사랑으로 새로운 출발과 세워져 가는 게 그 인생이 회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회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했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인가? 그릇된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믿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살아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때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그랬듯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등지고 살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상당히 괜찮은데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기준과 다르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그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내 나라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 조국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보다. 아, 나는 끝까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이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 혈육이 먼저지, 내 지방이 먼저지. 여러분, 그거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도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었으면 됐어. 하나님의 나라보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애국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사용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 내 문화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걸 지켜내줘야 하나님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 현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 보면 이스라엘의 그 문제예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흐르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런 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어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분명하게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등지고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교회가 숫자적으로 풍성해지고 아니면은 교회가 뭐 오퍼링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기준과 이 회개와 이 신뢰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희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와 주님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만든 구원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내가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동원하고 저렇게 살아보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그에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건 그 대상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런 삶이 구원된 삶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여기는 게 죄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은 이제 우리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그런 경우를 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한 인물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누구냐면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예요. 잘 아시죠?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 그의 문제는 뭐였죠?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그렇다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나의 구원을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자신 있게 나왔죠. 막 사람들 앞에서 와르르 나와가지고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말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질투와 같은 사랑의 그 열정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정은 구약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나 지금 은혜의 시대나 변함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부터 이거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이 더 컸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기 자신이 더 기특했고 더 컸고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에서 뭘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괜찮은 나를 하나님도 아시고 복되게 해주셔야 맞는 거라고 그 마음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대단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시험 문제 다 풀었어. 그래 나와가지고선 뭘 해야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괜찮은 나를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더 크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내가 하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처사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뭐가 안 되고, 아 하나님 잘 맞춰주는데 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청년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뉴 매니지먼트. 정말 신뢰했다면 그만큼 순종이 그렇게 나와 하는 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네 스스로 만들어가는 너의 구원에서 그런 구원의 삶을 중단하고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복음을 믿기에 나오는 삶의 변화된 회개가 있도록 해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한순간에 내가 그냥 단속적으로 생각나는 거 그냥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성도님은 회개하셨습니까? 그냥 회개는 과거에 한순간에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한 그 회개로 혹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물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ongoing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 말씀으로 씻어주실 때 우리는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한 새롭게 주님 저의 힘으로 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의 구원의 시작도 주님께서 시켜주셨고 또한 영화로운 그 단계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니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되는 단계도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워주실 때 등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것처럼 순종하며 주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회개가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삶이에요.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바꾸고 또 시도하고 다른 길을 한번 해보고 결국은 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꾸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수고하고 성과 내고 또 자기 스스로 점수 매기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또 다시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신뢰하고 순종하기에 거기에 회개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고 이루려 말고 오직 예수 복음만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 이 세상에는 너무도 가짜 회개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준엄한 경고를 여기저기 주셨어요. 그래서 뉴 매니지먼트에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삶이 있고 하느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 우리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